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9월 3일 화요일. 멸망에 가증한 것. 마가복음 13장 14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가르키는지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주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의 중심에 이르렀다. 그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시며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하신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가리키고 계신다. 이 표현은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등장하며 다니엘 8장 13절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었다. 다니엘 9장 26, 27절을 읽어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이며 장차 올 한 왕은 누구인가? 다니엘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시아이며 메시아를 말한다.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올 한 왕은 누구인가? 이 성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는 이후에 황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가 다니엘 9장 26, 27절에 언급된 장차 올 한 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예언과 연결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엘을 언급하며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은 이 가증한 것이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일을 가리킨다고 믿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신의 지상 사역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2세기 전에 일어난 일을 가리킬 수는 없다. 대신 그 가증한 것은 기원 후 60년대 후기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이교 로마의 깃발을 꽂은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독교인에게 도망가라는 징표였고 그들은 말씀을 따랐다. 교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의 때 이후의 일이며 예루살렘에 이교의 깃발을 꽂은 일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징표였다. 묵상.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적용. 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적.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각시대 대징투 26. 우리에게 자세한 권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보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씀에 유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분주한 생애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요즘에 젊은 청년 학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벌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닌 성도님들은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한 대도 안 맞고 다녔다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뭐 잘못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억울해서 속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구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아마도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군생활 하시면서 안식일 문제나 여러 이유로 핍박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맞았는데 술 안 마신다고 맞은 적도 있지만 제일 제가 많이 맞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후임들을 때리지 않는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참 억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히고 때리고 벌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건은 마치 별것도 아닌 일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과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했을까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헌금 떼먹었다가 그냥 벌받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다 바치려다가 인간적으로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덜 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우화로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단순한 재정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헌금 떼먹고 죽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완벽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에덴 공동체의 멤버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이 에덴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범죄했습니까? 여자가 범죄했고 남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덴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내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였으며 이래하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부흥하던 공동체에 지금 무서운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옵니까? 남자와 여자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 떼먹은 사람이 그저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평생 헌금 한 번도 안 떼어먹어 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철없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헌금을 갖다 200원을 주시면은 100원만 내고 예배 마치고 원래 친구들하고 나머지 100원으로 달려가서 떡볶이 사 먹다가 장로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은 또 서원한 헌금은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장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입니다. 영어로 son of encouragement,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에게 바나바 권위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임에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알아듣게 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절기가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불안한 이 많은 사람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이고 재우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재정을 가장 앞장서서 충당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자, 그런데 바나바는 재정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따뜻한 인격과 아낌없는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보기에 아름답고 칭송할 만하다여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 권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이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칭송으로 마감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5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바나바에게 쏟아진 주목과 칭송을 그들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멋있어 보였을까요? 폼나 보이고 이 새로 받은 이름도 멋지고 우리도 저렇게 폼나게 한번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보자. 사도행전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눠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금과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으로 칭송과 박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학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동호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학교나 동호회나 교회가 다 같은 곳일까요? 세 곳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앉은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저 앉은뱅이가 너무 불쌍한데 교회로 돌아가 저 불쌍한 앉은뱅이를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끝났다면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학교나 동호회와 다른 것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곳,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나니아가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만 붙잡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섭리가 이끄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섭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들의 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다시 말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교회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사기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히 행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 성도의 삶에 임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곳. 내가 침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과 제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의 의지가 변하고 나의 지식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 속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편하지 않은 불편함.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방자히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자히라는 말은 벌거벗은 채 천둥 벌거숭이처럼 들고 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어른을 모시고 있을 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매우 치밀하게 아나니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데 그 바로 앞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무리들 가운데 자 우리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장이 넘어가자마자 어둠의 권세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 막 시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말씀은 시제가 항상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 충만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해야 되고 장래에도 계속 되어든 진행형의 일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오늘 충만한 그 힘과 능력으로 내일을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노루친 막대기로 3년 굳구려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받은 은혜로 계속 우려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확실히 각 교회들마다 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연구는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소중한 신앙유산입니다. 과거에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성경박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 증인교인들이 집에 전도하러 와서 저희 아버님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늘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집은 신계원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늘 틀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왠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자리에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세상의 여러 문화들이 대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책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매일매일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공동체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또 세상의 잡다한 일들과 부딪힐 것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슨 재능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 있어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여 첫 번째로 만난 적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칼과 창 한 번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었죠.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적, 아이같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맙니다.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듯이 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들통난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사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의 족보를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에 담긴 이름 때문입니다. 먼저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로 하신 바로 그 지파입니다. 세라의 증손, 세라는 빛이 밝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미의 아들, 갈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 빛이 밝아오다, 선물, 은사, 열매. 이 좋은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아간은 그 조상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삽비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 보석.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부부의 죄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즉시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 죽어도 그렇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무덤에 장사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매우 깁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즉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첫째, 자살한 사람. 둘째, 추교당한 사람. 셋째, 배교자. 넷째, 반역자. 마지막 다섯째, 범법자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며칠장을 하지 않고 즉시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시신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는 걸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해서 벌벌 떨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면 수박 겉핥기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니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에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포보스는 항상 다이모스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것은 화성의 두 위성 포보스와 다이모스입니다. 그런데 포보스와 다이모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두려움의 신 포보스와 패배의 신 다이모스입니다. 이 아레스가 두 아들을 늘 전쟁에 데리고 다녔는데 포보스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전쟁에서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언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 세계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포보스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전쟁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 떼먹지 말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인 대쟁투에 관한 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이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것처럼 아간하게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치려고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사단의 방해가 집요하게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현장에 자신들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사건을 사도행적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구원에 대한 부담감, 곧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게 될 일을 성취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겠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난 3년간의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이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사단의 집요하고 치밀한 방해와 공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작전에 넘어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현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서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경성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늘 편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대쟁투의 현장에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무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실토하는 것의 위험. 하나님의 손은 그대를 향하여 펼쳐졌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사단의 손아귀에 버려두셔서 그의 뜻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 그대는 닷없이 바다에 떠 있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진리는 닻이다. 그대는 이 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그대의 영원한 이익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를 완전한 패망에서 구원할 줄을 끊어버릴 찰나에 있다. 그대의 잘못을 감춤으로 그대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그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 그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면 그대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 마음대로 택한다면 그대의 행복은 끝날 것이다. 그대는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대의 행동은 너무 규모가 없었다. 그대의 말은 고상하지도 단정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았다. 그대는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열한 감정을 배양하였다. 그대의 지성적이며 고귀한 정신력은 동물적 욕정에 굴복하였다. 그대는 얼마 동안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대는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지 않았다. 이 길을 계속 더 가는 것은 그대에게 안전하지 않다. 그대는 그대의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여성이다. 그녀는 그대의 위험을 약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그녀가 하는 경고에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대는 그녀가 질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그대를 사랑한다. 그대가 빛으로 나아가고 과거를 청산하기만 한다면 그대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대를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대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세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이 과거의 잘못을 덜어주지도 거기서 그대를 구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사 그분의 가장 귀한 피로 그대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그대는 과거를 속할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교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의 명예가 될 수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가정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는 매달려 있는 포도 넝쿨과 같다. 그녀는 그대의 힘에 의지하기 원한다. 그대는 그녀를 도우며 그녀를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녀를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노력이 그대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그대의 아내를 격려하라. 그대는 아내를 도와 그녀의 위엄과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일을 그녀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녀의 모자람을 느끼게 하지 말라. 그대는 이 점에서 가혹하고 인정이 없었다. 그대는 고용한 사람들을 그녀보다 더 중요하게 대하고 집안에서 그들을 그녀 앞에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신다. 그녀는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눈여겨보셨으며 그대가 입힌 상처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행복을 주는 것은 재물도 지성도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참된 선은 하늘에서 참된 위대함으로 여겨진다. 도덕적 애정의 상태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사람이 재산이나 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가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의 불길이 그의 마음을 사르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의 양심이 이기심과 죄로 인해 마비되고 검게 되며 꽁꽁 얼었기 때문이다. 육체의 정욕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본성적 죄악의 욕망이 군림하게 되고 그리스도교의 실제에 대한 회의론이 조장되며 의심하는 것이 마치 특별한 미덕인 것처럼 의심을 표현한다. 솔로몬의 생애에 덕이 보존되었더라면 끝까지 주목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특별한 선물을 욕정에 굴복시켰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께 지도를 구했으며 그분을 신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셨다. 그의 권세와 지혜는 온 땅에 알려졌다. 그러나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죄였다. 그는 남자로서 이 정욕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그것은 평생에 그에게 덫이 되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드디어 나오미의 가정과 롯에게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관례와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라 가장 가까웠던 친척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음 절차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네인 롯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에게 배워야 할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과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보여준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그리스도인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보아스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무를 권리를 가졌던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그런 말하기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압에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모습을 통하여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결코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에게는 이제 나오미와 롯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지워진 것입니다. 물론 당시 베들레헴에서 일꾼들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부를 만큼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새로운 한 가정을 집안에 들여 그들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집안에 새로운 어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과 부담을 보아서는 마땅히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희생하는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차갑고 냉랭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십자가를 흔쾌하게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값진 하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보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하는 정신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도덕 시간에 배운 한 이야기가 이 시간에 생각납니다. 부하들과 함께 수류탄 던지기를 하던 중대장이 부하가 실수로 잘못 던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 자신이 장렬하게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수류탄을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함께 훈련을 하고 있던 수많은 부하들이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대장의 숭고한 희생이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이 땅의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보아스의 희생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나오미와 루세 가정의 행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희생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많이 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의 씨앗들이 자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고귀한 열매를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보아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에 눈초리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통념은 이방 여인들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왕 솔로몬,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이방 여인을 위한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까지 지어주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들리라를 사랑했던 그는 나실인으로서 치욕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리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고 그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위하여 기업무를 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였던 그가 감당하기에는 어쩌면 너무도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기업무를 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아스처럼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는 작은 시골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기관에서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거를 해보나 마나 대통령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에는 클린턴이 당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클린턴 부부가 시카고의 50층 빌딩 꼭대기에서 연주한 자메이카 페어웰이라는 한 곡의 음악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자메이카 페어웰. 자메이카여 안녕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곡은 미국 내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는 고향과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애잔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과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자메이카 페어웰이라는 그 곡을 연주할 때 그들은 자신들처럼 힘없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클린턴에게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깔려있던 백인 우월주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저 사람만큼은 없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편견에 대한 타파. 보아스는 루시 이방 여인이라는 편견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의 생활에서 우리들이 깨뜨려야 할 편견들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깨뜨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